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잡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후의 당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큰 거의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실천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마다 다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서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물론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겠지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떳떳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나는 서로 사랑합니다, 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굉장히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바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내놓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십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내 자신만 알고 자신만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으며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더욱더 깊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또 본문으로 사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려고 장로님께는 앞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성경복음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가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으로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 특별히 이 그리스 지역, 히랍의 영향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비웃음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과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덧 어느 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업가의 행동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자기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가난한 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그 사업가는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업가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뜨거운 이런 사랑, 막달라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했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여서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자 원했던 그 사업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업가 행동이 진정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그냥 물질로만, 물론 물질로 돕는 것도 희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의 삶은 희생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돕는 어떤 그런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바보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사랑한다는 것에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 사랑을 그대로 받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어떠한 뭐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갖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증명해 주지 않고 아무런 서류로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확증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이란 말에 자기의 일생을 거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백도 증거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 고백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좀 더 나가서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읽었듯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이란 사랑이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본받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 속에 진정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대가 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희생 중 가장 큰 희생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그 사랑에 배신하는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안에 사랑을 충만히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주나의 사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사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랑 맞아 우리가 그의 집에, 그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신랑 신부가 사랑이 없이 어떻게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2절까지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시작해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쭉 한번 이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완성된 사랑은 바로 내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완성된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완성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가 바로 판명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특수한 특수성, 독립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 사랑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풍족하게 되면 그 사랑이 주위에 넘쳐 흘러서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만의 사랑에 머무르는 것은 완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는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바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얼마나 형제와 이웃을, 내가 얼마나 지금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강도 만난 자를 그대로 두고 옆으로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입니까?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둘째 가면 서러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마리아인만도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했지 정작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은 알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 그 사랑의 완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20절의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암만 이야기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수없이 간증하며 다니고 수없이 찬양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말씀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아까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질문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속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정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가? 과연 이러한 사랑의 완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랑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고 또한 이 사랑에 동참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7절 이하에 나와 있듯이 심판날에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쉽지 않고 어렵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나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완성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완성을 누가 해야 될 차례입니까?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자신도 완성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심판날에 두려움 없는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